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떤 위기에 직면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서 좌우 앞뒤를 둘러봐도 방법이 없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늘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위기를 모면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나의 공식처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언제나 일정한 값을 넣으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 법칙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 부르짖음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어디서 부르짖든지 내가 너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랬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빠진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서 너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있겠다라는 그 말씀은 다른 무엇을 찾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는 인격의 호소입니다. 공식이 아니죠. 법칙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으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다른 것을 향해 눈을 돌리느냐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 나를 향해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간곡한 호소를 법칙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는 대답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Yes, No, Not Yet. 그죠? 하나님은 그 어떤 걸로도 다 대답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그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응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시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사무엘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사무엘상 4장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에서 우리는 어떤 기사를 봤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사기가 오르고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참패를 당하고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한 그 기사가 4장에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물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삼손 시절부터 계속해서 어떤 분란 또 어떤 그 부딪힘이 늘 있어 왔지만 사무엘서에서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을 묘사하는 것은 4장과 7장 이렇게 두 차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사울이 블레셋과 벌인 전쟁 또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두 번의 전쟁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벌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8절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같은 표현, 하나님을 마치 조종하는 것 같은 표현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내었던 말은, 그들이 했던 말은 자기들끼리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수를 내면서 하는 말이었고, 두 번째 그들이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한 그 말은 수를 내고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는 그 부탁의 표현이었습니다. 같은 듯이 다른 이 표현은 결정적으로 주어에서 차이가 나죠.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철저히 내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만드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여호와가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주어가 전혀 다른 표현이죠. 사실 이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을 머릿속에서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됐을지,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덤볐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맷돌과 농기구 그리고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칼 같은 무기들을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전력의 차이가 분명해 보이는 전쟁,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를 그 핵심적인 조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일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은 그런 것이죠.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은 이 두 전쟁을 소개하면서, 아니 사무엘상의 기록뿐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사사기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인들과 싸우는 전쟁에서의 그 승패의 핵심은,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객관적인 전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는 일에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 얼마나 그들이 우월한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블레셋은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맺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강하면 강할수록, 블레셋이 힘이 세면 셀수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줄 뿐, 블레셋은 이 이야기 속에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서 7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하면 명색이 사무엘서, 사무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책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를 묘사하는 유일한 장입니다. 7장이.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기록인데요. 1장, 2장은 사무엘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사무엘이 그때는 아이였고 어머니 한나의 손에 의해서 엘리의 집에 바쳐진, 하나님의 집에 들여지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 역할이라는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사무엘이라는 아기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어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3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아이였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이름이 알려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했다가 이제 사무엘서 3장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무엘을 자랑하면서, 사무엘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죠. 그래서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선 목사님, 윤철규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의 그 기록, 그 말씀에 따라서 법궤 이야기가 난데없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 뒤에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재앙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우리가 이 법궤를 잘못 가져왔나 보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우연인가 보다 해서 했더니 이스라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만 쭉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나오고, 7장에 이제 드디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무엘 이야기가 굉장히 한 사건, 하나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8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은 한 장만 나오고 바로 늙어버립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명색이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은 한 장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바로 늙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그의 아들들은 그만 못했더라. 그와 같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 같은 선지자가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더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작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오직 단 한 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단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기자는 사무엘의 통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이 하나의 사건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두 번째 전쟁 이야기지만 이 7장에서 전쟁 이야기는 핵심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블레셋은 양념입니다. 블레셋은 배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관계를 돋보이게 만드는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 전쟁 이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이야기가 이 전쟁 이야기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뺏기고 법궤마저 뺏기고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냈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분명히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 전쟁의 실패가 어디서 기인했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강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을 공식화하고 법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로움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블레셋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용되거나 조종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유로우신 주권자이십니다. 그 앞에 대장부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맞서든지 쫄지 말자, 하나님이 대수냐,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그 앞에 머리를 숙여 조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든지 두 가지 반응 이외에 다른 반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적당한 타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막 강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블레셋같이 좀 하십시오 라고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셨었습니다. 한편 사람이란 자기가 어떤 일을 겪어보지 않고는 납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왜 하나님이 주권자인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창조의 말씀을 간직한 창세기가 있었고 애굽에서 그들을 열 가지 재앙으로 구출해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기록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었을 텐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랜 사사시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하셨듯이 그 기간을 허락하셨듯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한번 그들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어떤 실수를 해볼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약 20년이었다고 2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랴앗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였다는 말씀을 직역하자면 여호와 앞에서 애곡했다, 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고통으로 신음하며 하나님께로 나왔듯이 이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이용하려 보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를 비로소 사모하게 된,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울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과 같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버려라. 아스다롯 버려라.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신들, 더 우월한 문화를 앞세워 너희의 마음을 유혹했던 그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권면했고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없애라,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여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미스바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점 도시들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지파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며 금식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금식과 물을 부음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직접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언약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라는 도전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을 이 미스바에서 갖게 됩니다. 굉장히 큰 부흥이, 돌이킴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던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은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너희가 만일 온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면 그러면 어떡하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군대로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싸우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에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다 와서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했을 때 사기가 충천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객관적인 전력보다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또 다른 큰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사기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력 차이죠. 사기가 높으면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쟁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기가 충천했을 때, 가장 자신이 있었을 때 그들은 가장 심한 패배를 맛보았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천둥과 벼락을 보내셔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혼비백산케 하시죠. 그리고 놀라서 흩어지는 블레셋을 그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이 일어나 쫓아가며 그들을 치게 되는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가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던 지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때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우심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우심의 돌.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을 쫓아가서 친 그 자리까지 가서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 그 지역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에벤에셀과 처음에 4장에서 이스라엘이 싸웠던 에벤에셀이 같은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도움의 돌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실로에서 끌어내어 자기들 가운데 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오르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자유와 주권대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블레셋으로 친히 잡혀 들어가시고 거기서 모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무엘이 돌을 세워 이름 지은 그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그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간구가 응답된 응답의 상징으로 거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큰 주권을 가지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빌어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구해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충성을 다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 경험의 증거가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의 기념비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적인 충성을 요구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충성을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저에게는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청년 일부가 저를 딸바보라고 놀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저는 그 놀림을 받기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딸이 요새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거기서 그쳐주면 좋겠는데 요새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지가 뭘 도와요? 도울 게 없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제가 다 도와줘야죠. 신발을 제대로 신어요? 신발을 기특하게 혼자 신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거꾸로 가 있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딸과 저는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능과 무능, 전지와 무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충성을 양식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관계이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자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답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애굽의 종이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지 모르고 죽음의 열매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충성은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나만을 섬겨라, 이방신을 제하라, 내 말을 무겁게 여겨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헌신을 다짐하는 언약갱신의 자리로 나아온 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맺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셨으며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묶는 일에 자기의 평생의 과업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통치 이야기는 이 7장이 전부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며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스렸다는 그 표현은 사사, 재판하였다, 통치하였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도록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는 일을 그의 사역이 다하는 날까지 해마다 계속하여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그리고 너희의 사랑을 이제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것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나와 사랑의 관계에 거할 때에라야 비로소 너희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사무엘서 7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짚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즐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